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청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방금 읽었던 이 4절에서는 장로들이 그 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가 이 장로들만의 어떤 요구가 아니라 백성들 전체의 요구였고 이것은 이제 대표격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아요.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는 청을 좋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 그냥 한 민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열방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이 무엇입니까? 왕을 달라는 것이고, 특별히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게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좋게 보인다는 것이고,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놀라운 승리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기게 된 이유가 어떤 왕의 용맹함이나 어떤 왕의 지도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왕을 달라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마치 이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던 것과 같은 어떤 우상 숭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던 좋아 보이는 어떤 기준이 이방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닮고 싶은 나라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방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해요. 이방 나라들이 더 조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으로 훌륭한 것 같고 더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왕이라는 구심점이 없이 그때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너무 초라해 보이고 뭔가 미개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롯이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뭔가 불확실한 그런 삶같이 보이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더 좋게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텐데,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 텐데 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라고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들이 좋아 보여서 왕을 달라라고 요청한 이 장로들처럼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세상의 방법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런 고리타분한 말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고,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신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이고, 믿음 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닮고 싶고 내가 어떤 면에서 도달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뭐 재테크 잘하는 사람, 아니면 자식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쫓아가려고 아등바등거리죠.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이런 경험들 해가면서 또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살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8절까지 정말 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왕의 압제를 받게 되고 왕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취하다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으로 나타나는데, 13절에서는 딸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14절에서는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5절에서는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16절에서는 끌어다가, 17절에서는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취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돼요. 이 취하다라는 단어는 빼앗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왕의 노예로, 왕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 나를 지키고 왕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고, 내가 왕의 종이 되고 그 압제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패단과 위험이 이 왕의 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둠이죠. 여러분,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결국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더 못살게 굴고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내가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결국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따르지 않고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닮고 싶다, 내가 이루고 싶다, 내가 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지향점, 목표가 세상에서 박수치고 세상에서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전주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이고 멋진 왕이에요. 흠이 없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그런데 그들은 아비 사무엘과 같이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무엘에게 이런 아들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지 않으세요? 사무엘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선지자요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자식 농사에는 실패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어떤 빌미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에게도 아픔이 있는 거죠. 남모를 고통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한 선지자요 너무나 대단한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사무엘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의지할 수 없는 대상인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그런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뭐 절차가 아니라 체계가 아니라 사실 그것들 다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것들을 붙들면서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지위든 변하고 없어지고 쇠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붙들면서 그것에 소망 두는 것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소망 둬야 되는데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기준 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의 어떤 흠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